세 번째 주제는 원화일병 구하기입니다. 야, 최근 한 달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던 원화일병 구하기. 야, 구했냐? 구하는 중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화일병, 우리 원화금쪽이가 요즘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아유, 야, 이거 오은영 선생님 모셔야겠어. 이 전 국민 금쪽이가 됐어, 우리 원화가. 아이고, 우리 원화 약했구나. 우리 원화, 아유, 아프구나. 이게 1374원이었는데 9월 말에 148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금쪽이. 아이고, 이렇게 금쪽일진 몰랐는데 애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미워도 뭐 애고 뭐 그런 건데, 자, 원달러 환율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금쪽이가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게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은 세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입니다. 뭐 유로와 파운드와 뭐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오스트리아 달러 뭐 이런 것들, 엔화 이런 것 들어있는 건데 원화는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 달러 인덱스에. 원화 말고 세계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의 값이에요. 달러의 값, 평균값. 그게 예전에 110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날 이후에 갔죠. 해방의 날이 소위 말해 달러의 신뢰를 날린 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100 아래를 뚫고 현재 98이에요. 이 말인즉슨 타 통화 대비 달러가 약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금쪽이는 더 약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근데 원화가 왜 더 약하냐. 98.1인데. 심지어 달러 인덱스는 2022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기준금리 1% 부르짖잖아요. 무조건 금리 낮춰야 된다 그러고 달러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지울 순 없고 그게 낫습니다. 물론 정말 다행인 건 우리보다 조금 더 금쪽이가 있어요. 저 옆집 N쪽이는 N쪽이는 아주 머나먼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요즘 좀 강해지고 있는데 N쪽이는 야, 저 집 큰일 났네. 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네. 덕분에 지금 원엔 환율이 얼마입니까? 922원이 됐어요. 최근에 중일 갈등 때문에 중국인 일본 여행 잘 안 간다는 말이 있죠? 환율 내려갔죠? 일본 여행 가는 분들이 꽤 많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원엔 환율이 내려갔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일본은 왜 엔이 약합니까? 금리까지 그렇게 많이 올리고 일본 국고채 금리가 우리 30년짜리가 우리나라 높아질 정도로 3%를 뚫었는데 환율은 왜 저러나요? 금리가 오르는데 엔화가 좀 약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긴축 속도가 느리다는 평도 있고요. 가장 큰 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을 너무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뭐 아베식 정책 뭐 이런 걸 자꾸 부르짖으니까 저렇게 돈을 쓰면은 채권 발행량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겠냐? 재정적자가 확대되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환율이 가고 있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뭐 저건 남의 나라 얘기니까 솔직히 뭐 알아서 하겠고 다만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전 국민 우리 원화를 금쪽이로 만든 범인 찾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원화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냐? 우리가 원래 이런 애 아니죠? 금리일 수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고 유동성일 수도 있고 서학개미일 수도 있고 미국 투자가 늘어난 것 때문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삥 뜯어서 그럴 수도 있고 수출 기업이 달러를 레깅하고 안 들어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것 같다는 우리의 인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잘 바꿔야 되기 때문에 11월 24일 날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모여서 환율시장 안정, 외환시장 영향등 점검하기 위한 4자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당시 부총리께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12월 9일 날 기획재정부는 환율 불안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TF를 구성했어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 투자 영향을 점검하겠다. 요 말이 즉슨 수출기업 달러 레깅 요런 거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제때 환전하고 들어와야지 말이야. 레깅을 하고 말이야. 지금 원화가 지금 약해갖고 좀 걱정인데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들어오고 만들어보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국세청까지 나섰죠. 편법 외화 부당 유출 등 31개사를 대대적 세무조사라면서 물론 뭐 독과점주의 남용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인데 그중에 저 외화 부당 유출한 기업까지 껴서 세무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안 되죠? 제도로도 뒷받침해야 되니까 12월 18일 날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 건정성 제도 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근데 말이 어렵잖아요. 외화 건전성 제도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금융기관이 달러 빚을 질 때 잘 지지 마라. 억제시키고 너가 달러 빚을 지면 우리가 부담금을 매길 거야. 추가로 돈을 더 내. 달러 빚을 규제하는 거야. 그리고 외화자금 유출입을 관리해. 우리나라는 이거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외환 위기의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IMF 때 달러가 없어갖고 엄청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엄청 강하게 규제합니다. 달러 빚 최대한 치지 마라. 원화 빚은 저도 사실은 뭐 조폐공사에서 찍으면 되는데 달러 빚은 이걸 못 갚으면 외환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요. 그게 소위 말해 외환을 건전하게 만들자. 외환 건전성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달러가 부족한데 달러 빚이 문제겠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여기 있죠?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 대출 허용 확대. 국내 기업들이 달러 필요할 때 달러로 빌려줘. 거기 아까 전에 뭐 부담금 아까 한시면제 그런 거 괜찮아. 달러가 지금 수요가 많아하고 달러가 부족해서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달러를 빚으로 지는 것도 오케이. 지금 오케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이거 조치 부담 경감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은행아, 너희가 달러 의무 갖고 있으면 보유량 줄여줄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이만큼 갖고 있어야 봐준다는 건데 그거 좀 줄여줄게. 달러를 좀 풀어봐라. 선물한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해줄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선물한이라는 거는 저 미래를 땡겨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달러도 많이 빌려봐라. 국내로 가지고 와. 이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게. 괜찮아. 빚이면 어때? 지금 당장 갖고 와. 나중에 갚으면 되지. 달러가 필요한데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식 통합 계좌 활성화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외국인 여러분 코스피 더 많이 사주세요. 달러로 코스피 사면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 참고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얼마 전까지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이 없으면 한국 주식을 못 샀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외국인 등록 제도가 있었어요. 미국 주식 사는데 여러분 미국 증권사에 가서 계좌 개설합니까? 안 하잖아. 그냥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잘 보면 예를 들면 외인이 1조 사고 기관이 5천억 팔고 개인이 막 3천억 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보는데 나스닥에 외국인이 얼마 사고 뭐 기관이 얼마 사고 미국인들이 얼마 사고 이게 뜹니까? 안 뜨잖아. 우리나라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이러니까 외국 개인들이 보기에 뭐 100만 원, 뭐 한 1000달러어치 한국 주식 사보려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사.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만들겠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서 통합계좌란 걸 만들면 한국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해외 계좌 만들듯이 해외 계좌를 만들면 한국 주식을 니네 미국 증권사에서도 사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해줄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했고요. 그래도 힘들죠. 그래서 12월 19일 날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임시금통위는 자주 열지 않아요. 위험할 때 열거든요, 보통. 물론 이번 임시금통위는 위험해서 연 것 같진 않고 위기로 평가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위기여서 연 게 아니라 지금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있으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열었다. 뭐를 완화하냐?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외화 지준불이를 실시하겠다. 외화 지준의 불이를 실시하는 건데 우리가 지준불이 지준불이 그럽니다. 이게 뭐냐? 어렵죠? 외화 지준 불이. 외화 지준 지급준비금. 불이 이자를 부 더한다. 불이가 이자를 준다는 소리. 이자를 준다. 한마디로 뭡니까? 외환 지준에 불이하겠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말이 어렵죠. 다 주는 건 아니고 초과 지급준비금, 외화 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자를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옛날에 이자를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법정 외화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원화 지급준비금도 있잖아요. 법정 외화 지급준비금을 맡기면 이자를 안 줘. 원래 안 줘요. 이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니까 원래 안 주는 거고 초과 외화 지준에 대해서도 이자를 안 줘. 그러니까 은행들이 법정 것만 딱 맡기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에 맡깁니다. 이자를 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달러를 해외에다 맡기고 그 이자 수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해외로 나가잖아. 안 되겠네? 한국은행에 넣어라. 이자도 안 주는데요? 줄게. 6개월. 6개월. 자, 줄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국내에서 달러를 머물게 하면은 그쪽 달러가 나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원화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약간 건전성 그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외화 부채를 지면 네가 감히 달러 빚을 줘야 그러다 못 갚으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아니요? 그래서 부담금이라는 걸 내게 했는데 약간 벌칙 같은 거죠. 벌금 같은 거. 이걸 면제해줄게. 6개월간. 마음껏 달러 빚을 줘봐. 달러 빚이라는 건 달러 지금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달러 당장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야, 1억 달러쯤 갖고 들어와봐. 와, 5억 달러쯤 갖고 들어와. 오케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그 원화가 강해지면. 그럼 되니까 지금 달러 살 때 빨리빨리 갖고 들어와라. 라고 뭐 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어려워. 요건 쉬워요. 금감원은 해외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12월 19일 날 나오죠. 이건 뭐냐? 그동안 증권사 이놈들이 말이야 선량한 개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레버리지 해외 투자를 권하고 있었네.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요 증권사, 주요 운영사, 이 말이야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 딱 해봤더니 주요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들이 수익을 많이 얻고 있었는데 주요 증권사들을 보면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옛날에는 7,500억이었는데 아니 1조 9,500억까지 늘었어. 환전 수수료도 옛날엔 1,800억이었는데 아니 4,500억이나 늘었어. 이건 다 그쵸 어리고자 홀빼인 이 양같은 백성들이 그 해외 주식 그 말이야 가서 돈도 잃고 그렇게 피와 눈물로 하는데 이 증권사들이 여기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많이 벌었는데 개인 투자자는 계좌를 보니까 절반이 손실을 봤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중에 49.3%가 손실 계좌더라.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상하네. 나스닥 좋은데? 2023년, 2024년에는 손실 계좌가 27%, 29%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49.3%다. 이렇게 손실이 큰데 말이야. 이거를 지금 권하고, 어? 레버리지 위험한 거 자꾸 하고, 이거 하라고 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좌당 이익도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게다가 요즘에 증권사들이 많이 또 열어주려고 하는 파생 상품 한번 들여다봤더니 개인 투자자는 이게 공식 자료입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해외 파생 상품 투자에서는 수년간 대규모 손실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2021년에 개인 투자자는 -4,100억. 2020에 -4,500억, -4,400억 뭐 계속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깨지더라. 해외 선물 그래요. 그게 왜 깨질까? 그래서 아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아유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자꾸 위험한 걸 말이야. 이 잘 모르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자꾸 열어줘 갖고 자꾸 깨지게 만들고 파생 상품에서 개인은 매년 이거 팡팡 깨지는데 그래서 여기 놀랍게도 요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모 증권사 미 주식 옵션 모의 체험 서비스 운영 시 엔비디아 5% 오르면 214% 수익. 이거 옵션인가 보네. 주식 옵션. 메타 3% 오르면 191% 수익. 이런 식의 문구로 개인을 호도해서 말이야. 개인은 파생하면 받지만 다 손해인데. 자, 그래서 과당 광고가 이슈가 있어서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보니까 증권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이벤트, 거래 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 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해외 투자 확대를 유도한 거 아니냐.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지. 코스피가 올해 72%가 올랐는데 지금 해외 얼마 오르지도 않고 개인들이 가면 이렇게 판판 지금 50%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 대비 해외 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고객 안내가 부족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안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을 줄여야 된다. 증권업계 만연해 있는 해외 투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즉시 추진하겠다. 해외 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 그리고 광고 중단해라. 업계 자정 노력 시장 사항들 고려해서 재개업으로 판단해보겠다. 2026년 증권사들은 사업계획 수립 시에 해외 투자 관련 이벤트나 광고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제해라. 과당 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 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실 규모가 크고 지금 아주 리스크하기 때문에 지금 워낙 또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지금 50%밖에 지금 못하고 파생상도 크게 깨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증권사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이 사실상 중단되었죠. 고환율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봤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도 지금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주식 제로 수수료, 환전 수수료 뭐 깎아주겠다 이런 마케팅도 대부분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 주식 시황을 알려주던 한 텔레그램 채널도 문을 닫았습니다. 증권사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구독자 1위였다고 하는데 미국 주식 채널, 아유 국내 주식 채널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해야지 안전한 국내 주식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구준철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학개미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환율 상승의 원인은 달러 수요가 많은 결과고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다고 본다. 서학개미들이 더 낮은 투자를 찾아서 해외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 생각이 전혀 없다. 근데 요즘에 좀 리스크한 게 있으니까 너무 쏠림이 있으니까 쏠림을 좀 완화하자는 거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눈치를 줬으면 제 생각엔 좀 알아서 알아서 이게 이렇게 내려올 법도 한데 최근 2주간의 모습을 보여. 와,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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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이 움직임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여기서 안 밀려. 이 엄청나게 치열한 고지전 그 자체죠. 뚫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와, 이게 거의 2주 걸쳐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거 한 번 정도는 빠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롱을 잡았으면 야, 조금 아, 왜냐면 이게 Don't fight the Fed란 말 있잖아. 연준에 덤비지 마라. 이게 공권력에 덤비지 마라. 흔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야, 저 정도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얘기를 했으면 야, 조금 한번 물러섰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됐다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와 이거 엄청 치열하게 밀리지가 않고 자 그러니까 12월 24일날 기재부는 더 강한 걸 발표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라고 하시는데요. 소학개미 세제지원 패키지 발표. 세제지원 패키지 발표. 저는 소학개미 수수료 인상 뭐 세금 인상 이런 게 나올 거봐 떨었는데 쏠림을 이제 막으려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줬어요. 이건 뭐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해외 주식투자를 하던 분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단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0%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패키지를 발표한 거예요.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면 이래요.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S&P 17.8%? 아유 이거 뭐 예금 아닙니까? 예금? 빌빌빌빌 거리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72%입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이거 이 참 그 좋은데 말이야. 이 거의 뭐 겨우 정기예금 정도 오르는 S&P 아직도 가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국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한시적입니다. 1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겠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이 들어와서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원화로 환전하는 거죠. 국내 주식 투자하니까 지금은 해외 주식이 기본공제 250만원 넘으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0%로 만들어주겠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다시 나올 겁니다. 뭐 매도 한도라든지 자세히 나올 텐데 한시적으로 이걸 해주겠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12월 23일 엊그제까지 들고 있던 거 지금이라도 코스피로 돌아오면 국장으로 돌아가면 리턴 투더 국장 딱 해주면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아 1년이네야? 그럼 나는 9개월 기다렸다가 마지막 10개월째 해야지? 그런 꼼수는 아웃입니다. 그런 꼼수는 아웃이에요. 꿀 빨다 최대한 늦게 복귀해야지 요런 꼼수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복귀하는 사람은 세액 감면 혜택을 100% 차등 부여입니다. 2분기에 복귀한 사람은 80% 예시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하반기 복귀 안 한 것보다 낫지만 머리를 좀 썼구만 50% 이렇게 차등 부여할 예정이니까 빨리 복귀하신 분들은 세금을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해치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제 곧 원화 강세가 올 텐데 개미들의 걱정이 클 수 있죠. 지금 1480원 그런데 1380원 1280원으로 빠지면 어떡해. 그럼 나는 달러를 갖고 있다가 굴치게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해지를 원할 수 있다. 원달러 하락, 원화 강세를 우려해서 달러 매도, 원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미국 주식을 지금 팔 수는 없지만 이 달러에 대해서는 빨리 팔고 원화로 바꾸고 싶어요.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해. 원화 강해지면 그걸 해지하고 싶은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출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용 선물안을 도입하겠다. 아 빨라요. 신속 출시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 환해지, 선물한 매도, 매수하는 거는 소득세 혜택이 없을 겁니다. 그런 양심 터진, 그거 이제 기관이 잡으면 되니까. 그 피해는 기관이 대신 잡아주고, 선물한 매도, 달러 매도, 워낙 매수 포지션을 잡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겠다. 또 그거 생겼다고 달러 매수, 워낙 매도. 자, 그거 안 되고요. 그거 안 되고,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도입. 그래서 이제 환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또 마련해주고 역시 세제 혜택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개인 말고 저는 기업인데요. 해외 자회사에서 달러로 빨리빨리 배당받고 싶어요. 지금 1달러가 1470원 80원이니까 야, 원화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자회사한테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 입금 불산입률 상향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세금을 면제해주겠단 말입니다. 원래는 이중과세 조정을 하면서 95%만 면제해주고 5%는 세금을 냈는데 해외 배당금 중에서 이제는 100% 면제해줄게. 걱정이 크니까. 워낙 강세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달러로 이거 지금 갖고 있는 배당하고 싶은데 5% 배당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을 위해서 역시 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줬고요. 그리고 12월 23일 날 국민연금은 환해지 방식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환이 일정 수준 올라야 그때서 했지 않은 경직된 방식이었는데 그때그때 수시로 처분하면서 환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소위 말해 전략적 환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지 방식을 변경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외자산을 처분하고 달러 매도 원화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달러 팔면 달러 매도 폭격기입니다. 폭격기. 규모가 워낙 크니까 언제라도 출격이 가능하다. 고정이 아니야 이제. 원할 땐 언제라도 출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23일, 24일 날 이게 나오면서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지금 여기서 이 고지자 살 때가 아니고 Don't fight the Fed다. 한번 쉬었다 가자. 가더라도 쉬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23일이죠? 저건 아닌데. 보면서 약간 걱정이... 저게 그 유명한 선을 넘는 거잖아요. 이 선을... 아니, 저렇게 많은 세제 지원과 혜택과 국민연금이 환했지 언제란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12월 23일 날 발표를 하고 근데 저걸 넘었다. 그래서 12월 24일 외환 당국이 초강경 구두갭을 발표합니다.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지난 1, 2주에 걸쳐서 1년의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 말.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모았어. 알아서 선 넘지 말고 내려오라고. 근데 선을 넘었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제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뭐 변동성 주시, 쏠린 가능성 경계 이런 거였죠. 이날 나온 멘트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 저게 나온 순간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 저 말과 함께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대공습이 펼쳐졌죠. 와, 야, 하루에 빠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틀에 걸쳐서 공습했어요. 보통 하루에 빠져, 보통 하루도 아니고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날은 아니었습니다.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미세 조정이 아니죠. 미세 틸팅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4일 강력한 구두 개입과 함께 1482원에서 전 고점 82원에서 1400 여기가 29원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53원이 직진으로 내려갑니다. 쫙! 이거를 분단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60분 차트인가 그렇습니다. 뭐 그냥 쫙! 한숨 쉬고 쫙! 한숨 쉬고 쫙! 제가 옛날에 FICC 본부에 있을 때 Fixed Income Currency 본부라고 하거든요. 흔히 커머더티까지 그걸 FICC라 그래요. 환율도 하고 커머더티도 하고 채권도 하고 이걸 하는 데를 FICC 본부라 그러는데 그 옆에 환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달러도 하고 뭐 여러가지 환거래 하시는 분이죠. 뭐 일본 엔화도 하고 가끔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에서 뭐 달러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 틸팅을 하잖아요. 그때 뭐가 들어오는데 건드리면 손 잘립니다. 이거는 우리식 표현으로 공권력이야. 공권력. 우리식 표현으로. 이렇게 밀 때는 도망쳐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거의 객인 게 그 옛날에 뭐 그 유명한 파운드와 조지 소로스잖아요. 근데 그건 조지 소로스고. 조지 소로스도 뭐 해치펀드 막 수십 개 모아갖고 개긴 거고 우리 조지 소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밀리는 거구나. 한 밀리는 겁니다. 쭉쭉쭉. 중간중간 빨간색 이건 뭐냐? 여기도 빨간색 있죠? 여기도 빨간색 있고. 이건 뭐냐면은 끝났나? 이거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저게 쭉 밀리면 끝났나 하면 좀 반대가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나? 아니구나. 손절. 그리고 또 잠깐만 멈췄잖아요. 끝났나? 잘 들어보는 거. 끝났나? 사람이 그렇게 돼. 저거 트레이딩 해보면 팀장님 끝난 것 같은데요? 다한 것 같은데? 요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손절이고 다시 쭉 밀리죠. 마지막 끝났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려서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요렇게 위아래 꼬리가 긴 위아래 꼬리가 긴 차트가 이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야수죠 야수. 이 와중에 끝났나를 찾는 이 야수성. 대부분은 물론 숏대로서 먹은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저점을 잡고 싶으니까 끝나면 반등을 좀 하거든요. 그거 먹겠다는 야수들의 모습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쭉쭉 내려왔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당연하겠지만 평상시에 두 배 가까운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거래량 엄청나게 찍었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치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대부분의 신문 기사에 났고 작동을 했겠죠. 저 정도 밀었으면은 구두 개입 외에 실제로 전략적 환해치를 한 것 같고 얼마나 하는지는 뭐 국민연금 알겠죠. 고강도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환해치의 실개입이 있었지 않냐.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강력한 정책 대응을 하겠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의 정책이 가동될 테니까 당분간 잘 지켜봐 달라. 한미 통화수합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통화수합 같은 대책이 없어도 환율 시장을 충분히 안정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국민연금하고 통화수합이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뭐가 없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 쏠림 이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 구조적 외화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마라. 그러니까 원화 절하, 원달러 상승, 원달러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 그런 거 하지 마.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해달라. 우리 원화가 이제는 금쪽이가 아니라는 거죠. 다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오은영 선생님처럼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애가 이제 완전히 순둥이가 됐어요. 충분한 이 보험생이 됐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우려 이거 과도하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마일스톤 기준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한 번에 나가는 거 아니다. 천천히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하면서 나갈 거고 현재는 사업 선정도 되어있지 않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준비가 가능한데 특별법도 통과가 안 됐어. 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부지 매입이나 설계 인허가가 굉장히 늦게 될 거니까 지금 아니야. 지금 우려하면서 원달러가 위로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와도 소통하고 있고 미국 재무 팩트시트에 가면은 원화 절하에 대한 경기 얘기가 있다. 원화가 지나치게 약화되면은 미국의 투자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결국에 이 수많은 대책과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구두 개입 등등등등으로 원화 일병 구하기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어느 정도는. 물론 엊그제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냐 완만하게 1440원, 1420원, 30원, 50원 이렇게 완만하게 일방적인 기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완만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화되기를 좀 기대하고 물론 이제 지금 임시방편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일방적인 쏠림을 막는 요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본적인 치료부터 같이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